성경에는 기적의 역사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아는 것으로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노아의 그 시대의 홍수와 또한 그 방주,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것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 이 또한 비슷한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도덕적, 영적으로는 어려움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며 잔인한 그러한 민족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복종시키려 매 순간마다 위협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아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의 민족은 대적하고도 싶지 않은, 쳐 부수고 싶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만일에 자신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혹여라도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선원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배 밖으로 바다 위로 던졌지만 여전히 폭풍우가 거셌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실행하였고 결국 요나가 제비뽑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즉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밥이 된 것이죠.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죽지 않았습니다.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3일 후 뱃속에서 나와서 그는 처음 명령받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읍의 성주와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잿더미에 앉아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얼마나 이 놀라운 감격의 순간입니까? 하지만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극도로 화가 난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었고 그 성 안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관찰하고 구경한 것입니다. 그때 날씨가 너무나 무더웠어요. 뜨거운 동풍과 햇볕이 잔뜩 내리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에 박넝쿨을 보내어주어서 그 뜨거운 바람과 햇살을 맞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되었어요. 이 넝쿨이 싹 없어진 것이에요. 뜨거운 날씨에 그는 힘겨웠고 기절할 정도로 처하게 되어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하보니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박넝쿨을 아꼈나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이 아꼈나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후수입니다. 이 후수는 단순히 그 식물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깊은 애정의 정도를 말합니다. 얼마나 큰 애착이었을까요? 제가 5년 여전에는 지금 숭의역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고 당시 둘째가 고3이라서 11월까지 학기를 마무리하고 전체 가족이 왔고 12월에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4월 달에 동사목사로 오게 되었고 한 7개월 동안을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숭의역과 교회를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름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얼핏 봤는데 아이가 털이 있는 거예요. 그냥 털이 아니라 좀 노리끼리한 털이 수북히 있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강아지였어. 세상에 어떤 일이. 그때는 전 처음 봤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하는 거. 지금은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나가나 뭐 안고 다니더라고요.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 1,400만이 되는 마치 가족처럼 개를 키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꼈거는 거든이라는 이 후수의 정도는 마치 개를 가족처럼 오랫동안 키우다가 영원한 이별을 떠나보내는 그 안타까운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여기서 분변이라는 뜻은 분별을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표현은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가르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성읍의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우둔할 수 있는 자들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에 가축도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의 생명과 고통까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은혜의 주권자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서는 철천지 원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또한 불쌍한 이 니느웨 민족,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방넝쿨이 생겨나면서 기뻐했고 또한 그 넝쿨이 사라지면서 분개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요나야, 내 편의를 위하여 방넝쿨이 세워졌고 하지만 그 방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에 네가 그토록 원통해했건만 어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느냐. 요나에게 이 방넝쿨의 시선이 온전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바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한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은 깊은 애착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마음, 즉 멸망당할 그 영혼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의 나라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12만여 명의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짐승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넝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넝쿨은 아마도 나의 이 땅에서의 성공, 물질, 건강, 가족 등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안정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요. 그 가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그 박넝쿨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안전지대가 됨으로 인하여 내 울타리 밖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나만의 방넝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방넝쿨은 무엇이냐? 내가 어찌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아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누구이냐? 하나님이 품으신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은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몽골 단기 선교로 가면서 몽골 땅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밟혀지는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한 6년여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많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인들 중에서 몽골 학생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얼핏 최소한 3,400명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6년여에 걸쳐서.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 중에 한 명에게는 교회를 소개했는데 나머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그들을 마음속에 품었더라면, 내가 좀 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 혼자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없었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들이 한국에 있든지 몽골에 있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혼 위에 우리의 두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할 때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정을 하기는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내 코가 속잔데 뭘 작정하고 뭘 초청합니까? 혹은 그 사람의 씨알도 먹혀도 씨알을 먹힐 또 안 올 사람인데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 것 같은데요 등등의 여러 현실적인 고민들입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것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라는 인원 동원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통 나의 평안함, 나의 울타리, 즉 나의 박넝쿨 안에 매여 있는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참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과 심령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떠한 권사님을 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할 때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고 있는데 원체 그 집안이 신실한 불교 집안이라서 택도 없어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간구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동차 관련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부활절 칸타타 초청 티켓을 주셨대요.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초청, 그 초청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된대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쨌든 마음의 결심을 갖고 그날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20년이 넘어 보이는 순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한 신앙의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올해 대신방을 할 때 어떠한 분께서 목사님 제가 재작년 가을에 새생명 축제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나온 목적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요. 그때 선물이 도마였어요. 도마. 초청을 받았겠죠? 선물 얘기도 들었었나 봐요. 야, 도마 받고 도마만 받자 그랬는데 그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몇 번 제가 아버님 얘기를 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교회 나오실 분이 아니셨어요. 네. 자기 관점이 투철하고 또 어머님 우리 삼형제가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탄압했던 소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저는 또 아버님의 교회 나가는 것 기도조차도 포기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진짜 미치지 않았는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왜 나왔는가?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친구들이 야, 네 아들 목사가 되는데 네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되겠냐? 그래서 목사한 수밖에 2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뭐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너는 목사가 되라. 제가 왜 나가요? 에? 아마 그 시대의 아버지의 사랑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신 것은 저는 우리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벌로는 그 씨 위에 정성껏 물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품으신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노력과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비록 내가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넬 때에 비웃거나 혹은 꺽짓거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을 향한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 내 주변에 니느웨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지며 기도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저를 목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런 복음,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부끄러운 목사로 아마도 끝났을 듯 합니다. 여러분보다 결코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열정에 있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 니느웨의 성읍을 향하여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야, 내 안전과 내 틀과 방렁쿨에서만 머물지 않고 바로 나의 마음, 나의 관심, 나의 눈물 속에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전도 축제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성장시키는 방법론적인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원구원에 동참하고 또한 함께하는 그 사명과 소명 속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나를 향한 주님의 은총을 마음속에 기리며 이 한 주간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며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그 품은 영혼들을 작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제2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